금빛 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계시록 6장의 넷째인의 내용을 살폈습니다. 이는 교회 같지 않아서 내용이 아주 간단해서 살펴보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상징적인 내용들도 상징한 색깔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당히 분명한 것을 가르쳐 줬고요. 이제 오늘은 6장의 다섯째 인에 대한 말씀부터 이제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데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애청자들과 또한 저희들이 함께 잘 배우는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 CD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나성중앙교회 박진영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드립니다. 626, 374, 9480번입니다. 꼭 신청해서 계속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계시록 6장 9절로 11절까지 봉독합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예. 목사님, 지난 시간에 넷째인을 뗄때 있었던 사건을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 좀 추가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황색 말이었죠? 기수는 이름이 사망인데, 70인역의 경우에 헬라어 다나토스가 역병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을 보았습니다. 역병을 앓게 되면 죽으니까 사망이라는 본뜻으로 봐도 무관한 것 같습니다. 역병으로 죽으니까 음부, 곧 무덤이 그 뒤를 따른다는 것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망이 기수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르는데 또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고 그런 말씀인데 무슨 뜻입니까?
좀 까다롭네요. 이 말씀은 에스겔 14장 21절의 사건을 반영하는 말씀인데요. 뭐지 그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겔 14장 2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네 가지의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움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여기도요, 계시록과 똑같죠? 사망 대신에 온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70인역에서 이것을 따나토스로 번역한 것이거든요. 범죄한 예루살렘에 일어난 환란의 상태입니다. 검은 전쟁을 상징하고, 흉년은 기근을 말하는 것이고요. 사망은 온역으로 죽는 것을 말하고, 짐승으로 인한 죽음은 전쟁 이후에 나타난 황폐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사망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일반적인 재앙으로 보고 전쟁의 뒤따르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지금 우리가 본 넷째 말의 시대는 바로 두아디라 교회 시대거든요.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세벨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어서 회개하지 않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을 병상에 던지고 큰 환란에 던지겠다고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침상은 병상을 뜻하는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인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넷째 인의 이네 가지 환란은 바로 두아디라 교회 시대에 대한 예언과 일치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크게 배도하고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되어서 암흑시대로 불리는 그런 때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단이 교회를 장악한 시대라는 말입니다. 그런 시대에 교회 내부에 영적으로 일어난 환란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들이 말씀에 의하여 정죄될 것이고요. 기근은 말씀의 기근이고요. 엘리야 때에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기근이 심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르밧 과부는 한 끼 먹을 식량밖에 없었어요. 예,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났기 때문에 3년 반을 걱정 없이 지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두아디라 교회 시대의 기근이 바로 그렇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망 곧 온역은 역병인데 청황생말 시대 곧 두아디라 시대 교회의 건강 상태입니다. 엄청 나쁜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망으로 가는 것인데 생명이신 예수님 대신에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의 교훈을 따르니까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상태입니다. 짐승은 어쩌면 거룩한 이성을 상실한 사람들의 행패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베드로 후서 2장 10절로 16절을 한번 좀 읽어보실래요?
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가 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예, 고맙습니다. 예, 교회에 들어와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의 작태를 표현한 말인데요. 짐승은 이렇게 거룩한 이성을 잃어버린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지도자들입니다. 네. 그들을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올바르게 모시지 못하는 상태를 상징적으로 잘 표현해 주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여기 보니까요, 사람은 잡혀 죽을 멸망하는 짐승, 이성 없는 짐승 같다 그랬고요. 이 나귀는 오히려 사람의 소리를 말해가지고 네. 이 주객이 전도된 그런 모습을 여기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그 네 가지 예, 그것이 이러한 사실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베드로 후서의 말씀이 두아디라 교회 시대와 아주 일치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것이 또한 넷째 인 시대와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고요.
예.
정말 그 시대는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양사에서도 그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하니까
예.
성경 예언하고 또 역사학자들의 표현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한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이제 다섯째 인을 설명해야 할 시간인 것 같은데요.
예, 다섯째 인에 대한 말씀을 이제 읽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죠.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네, 감사합니다. 다섯째 인을 뗄 때 보인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호소하는 내용이죠. 요한은 계시록을 시작할 때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밧모섬에 귀향간 사실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다섯째인 시대의 순교자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네.
이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전히 형성되기 전이죠. 네. 그러나 계시 중에 본 다섯째인 시대에는 이미 신약 성경이 완성되었지만 요한은 그 이름이 신약이라고 하는 것을 당시에는 아직 그 이름이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들이 가진 증거, 곧 요한이 예수의 증거라고 한 그 증거거든요. 예, 그래서 신약 성경을 여기서는 증거라고 말한 겁니다. 네. 결국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과 그들이 가진 증거, 신약 성경, 아,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말씀대로 주장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네, 이들은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시대에 특히 많이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는 여러 가지 이해해야 할 문제들이 있네요. 제단은 무엇이고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인가? 이런 문제들이 제 얼핏 생각하면 그렇게 쉬운 문제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을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목사님께서 성경적으로 잘 설명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예. 또 순교자들의 영혼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설명해 주시죠.
예. 아, 이런 경우는요, 우리가 본문을 아주 조심스럽게 잘 살펴야 하거든요. 예. 아, 여기는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냥 죽임을 당한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혼이 죽임을 당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이 아니고 영혼 자체가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된 것을 우리가 유의해야 합니다. 그냥 슬쩍 읽으면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이라고 오해하기가 꼭 좋은 장면이거든요. 아,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읽으면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이라고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죽임을 당한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 자신이라는 말이죠. 예. 순교자들의 영혼이 아니고 이 죽임을 당한 영혼은 순교자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 예. 영혼이 죽임을 당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정말 그냥 영혼 분멸설이 상식이 되어 있는 눈으로 읽으면 예. 순교자들의 영혼이라고 생각하기가 아주 쉽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정말 본문을 자세히 읽어야 하겠습니다.
예.
자기의 선입견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아, 그렇죠. 예. 그 말씀은 아주 당연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좀 읽어보면요. 에스겔 22장 27절 한번 읽어보시죠.
예. 예.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의 이를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예. 이 말씀을 보니 영혼을 멸할 때에 피를 흘려 멸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영혼이 멸하게 될 때에 피를 흘린다는 말입니다. 에스겔 18장 4절을 또 한번 읽어보실래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예, 이 말씀에도 영혼이 죽는다고 했죠?
예.
그러니까 영혼은 죽은 사람의 불멸하는 어떤 존재가 아닙니다. 예? 영혼이 죽는 것인데 죽는 영혼인데 죄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의인들은 악의 세력이 환난과 핍박으로 죽이니까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영혼이라는 말은 순교자 자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
순교자들의 영혼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 이거 이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애청자들께서도 이 사실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성경 구절들도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죽임을 당한 영혼이 예.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죽은
예.
영혼이 어떻게 호소합니까?
그래요.
예, 영혼이 살아있으니까 호소하지요.
음흠.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쉽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아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앞에 죽임을 당한 영혼이라고 한 본문을 잘 기억 해야 합니다.
예.
그러므로 이 광경은 실제적인 것이 아니죠. 계시적 광경이며 상징적 광경입니다. 제가 실제적 형상과 계시적 형상에 대하여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4장의 보좌 주위의 광경이나 5장의 보좌 주위의 광경이 다 계시적 형상입니다.
예.
예수님이 일곱 뿔을 가지고 일곱 눈을 가지고 있는 형상이 실제적 형상이 아니잖아요.
예.
또 말들이나 그 말을 탄 기수들의 모습이 실제적인 형상이 아니잖아요.
예.
똑같이 제단 날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호소하는 모습도 계시적 형상인데 그것은 산 사람처럼 제단 아래서 호소하는 것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예.
아, 요한이 볼 때에는 산 사람의 형상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계시의 광경을 살피고 설명할 때에는 성경이 근본적으로 제시하는 원리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영혼이 죽는다고 가르치는데 영혼은 불멸한다고 확정해놓고 마치 영혼 불멸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거기 적용시키는 것은 바르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죠. 영혼이 불멸한다고 가르친 자는 거짓말하는 자의 아비인 사단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주장했잖아요.
예.
이게 이제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죽는다, 죽는다 그렇게 두 번 말했어요.
예.
이제 히브리는 최상급이 없으니까. 그 최상급을 표현할 때는 그렇게 두 번 말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 우리 번역은 정령 죽으리라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또 뱀이 한 말을 보면은 안 죽는다, 안 죽는다 두 번 말했더라고요.
네.
예, 히브리 말로 보면 말이죠. 그래서 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제 이 뱀이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면 아, 애청자들께서는 사단의 말이 참말이라고 믿으시는지요? 그렇지 않겠죠?
네.
예, 결코 아닙니다. 몸을 떠나서 따로 인격적 생명체로 사는 영혼은 성경이 가르치는 영혼이 아닙니다.
아멘.
그러므로 죽임을 당한 영혼이라고 했고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
또 영혼을 죽일 때는 피를 흘린다고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찾아보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성경의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제쳐놓고 어느 구절의 작구에 매여서 원리를 허무는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네,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우리 애청자들께서도 우리 목사님께서 자상하게 설명해 주셨으니까 잘 알았으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기를 바랍니다.
네. 제단은 어디에 있는 제단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언적 장면, 즉 계시적 형상으로 계시된 제단은 옛날 성소의 놋 제단을 생각하게 합니다. 아마도 이 순교자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희생제물들로 여겨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기네들이요.
예.
성소봉사에서 희생제물의 피는 그 놋제단 아래에 쏟았고 70인역에서 육체의 생명으로 번역된 이 부식회, 예, 여기서는 영혼이라고 번역된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육체의
예.
생명. 예, 곧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순교에 자신을 바친 순교자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 있는 것처럼 계시적 형상으로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네.
후기 유대인 전승은 이스라엘의 죽은 자들은 말하자면은 제단 아래 매장되었고 제단 아래 매장된 자들은 말하자면 영광의 보좌 아래 매장되었다라는 그런 사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제단이 계시록 8장 3절에서 언급한 것과 동일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아니라고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이제 이 기도가 올라가는 장면 그 제단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계시적 형상으로 보인 제단은 하늘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단 자체이기보다는 하나님께 순교로 스스로 제물이 된 순교자들의 호소가 중심이 되어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제단 아래서 호소하는 광경으로 계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네.
제단이 어디에 있는지는 그리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8장 3절과 동일한 것으로 볼 때에 하늘에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없습니다만 역시 계시적 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자기들을 죽게 한 원수를 갚아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까? 이 장면을 읽으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보면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합니다. 순교자들은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성도들인데요. 그들을 죽인 자들을 보복해달라고 하는 것, 그거 참 순교자의 정신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목사님 말씀은 깊이 생각하고 한 말씀인 것 같은데요. 우선 우리 말씀을 읽고 좀 생각하도록 하시죠. 계시록 6장 10절입니다. 예, 한번 읽어보시죠. 예,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예. 이 말씀을 보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서 순교자들의 피를 신원하여 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거든요.
예.
예, 피를 신원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심판하여 신원하기를 원하는데요. 심판은 크리노입니다. 헬라말로. 아, 이것은 정죄라고도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죄가 있다고 판결을 받으니까 심판이죠. 아, 그런데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땅에 있는 자들은 이 장면으로 보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죠. 예, 호소하는 사람들은 순교자이니까 죽은 자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아벨의 피가 호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창세기 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순교자들의 피의 호소를 들으시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이런 계시적 형상의 장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가인은 땅에 속한 사람을 대표하는 것 같거든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요한일서 3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는 세상 어두움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이고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을 심판하셔서 죽은 순교자들의 피를 신원해달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원이라는 말은 원통함을 풀어달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복수해달라는 의미로 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각이 반드시 그런 시각들은 반드시 도덕적 시각입니다. 인과 응보, 권선 징악, 신상 필벌, 그 사상이거든요.
네.
이것은 선악 도덕을 기초로 하고 있는 종교나 교육이나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사상으로 이것을 말하는지 다음 몇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잠언 24장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로마 12장 19절로 21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 이 말씀들을 보면요, 성경의 심판이나 신원은 도덕적인 것보다 좀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글쎄요. 예.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만.
예. 예, 순교자들은 자기를 핍박하고 죽인 자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예, 당연하죠.
예, 그러면 그들에게 어떻게 해주는 것이 순교자들을 신원하는 것이 될까요? 제 생각으로는 그들을 회개시켜 구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신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네,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네.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스데반과 바울이 만나면은 감회가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도 스데반이 바울을 반갑게 얼싸안고 당신도 여기 왔구려 하고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네.
예. 그리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기도한 그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멋진 신원이 아닐까요? 예. 여기 순교자들의 호소도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원하시는 방법은 첫째가 핍박자들을 바울처럼 되게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네.
예, 또 물론 그렇게 권고해도 끝까지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머금고 그들을 소멸하겠죠. 예. 목사님 생각은 어떤지요? 또 애청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뭐 못 들으니까요. 목사님 생각은 어때요?
예,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순교자들이야말로 정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라고 하셨죠.
예.
누가복음 6장 3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목사님 설명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주 고맙네요.
예. 예. 정말 세상 사람들이 바울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가슴에 찡합니다.
예.
그런데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라고 불렀는데요.
예.
이런 칭호는 성경에 몇 번 나타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 대주제라고 번역되었는데요. 원문은 그냥 주제입니다.
네.
예, 데스포테스라는 말인데 평범하게 사용하면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 대주제이신 것은 틀림없지요. 예, 우리 번역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대주제여 하는 말이요.
네.
그러니까 거룩하고 참되시지요. 이 칭호를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시는 예수님의 칭호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함께 거룩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또 우주의 주제자가 되신다는 말이죠.
네.
예, 순교자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말은 둘로스인데요. 이 말은 바로 데스포테스의 반대어입니다. 주제라는 말의 반대어가 둘로스라는 말입니다.
네.
이 순교자들은 우주의 주인이신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감사하며 충성한 사람들입니다.
네.
요한이 그 광경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며 지금 밧모섬에 귀양 와 있는 자기의 처지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네.
자기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음 구절에서 보겠지만은 흰옷을 주어 입히시면서 위로하시고 보상할 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아마 이 계시를 보는 이 요한의 마음이 아주 뜨거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저 제단 아래에 있는 나 죽은 자의 영, 죽은 영혼들이 복음을 위하여 죽은 영혼들이 신원을 호소하는 것을 복수해달라고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복수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네.
이와 같이 그들도 우리처럼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이 성경의 사상과 더 올바르게 통하는 말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이런 설명을 좀 해보았는데
아멘.
모르겠습니다.
아멘. 정말 은혜로운 해석이고 예. 참 새로운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 이제 시간 때문에 다음으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예, 우리가 이 계시록이 그리 쉬운 책은 아니잖아요. 애청자들께서요. 우리 박진영 목사님께 연락을 하셔서 CD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무료로 드립니다. 626-374-9480번입니다.
네.
우리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순교자들을 위로하시고 신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주님의 신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깨닫도록 지혜를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함같이 자비한 사람이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정신으로 주 앞에서 바르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